네, 오늘 말씀의 제목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가지라입니다. 요즘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안내를 써다 보면 이 본의 아니게 가위바위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만나서 이제 반가워가지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는 줄 알고 주먹을 내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서로 약간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서 약수가 좀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오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주먹을 내밀었는데, 이제 그분께서는 악수를 하자고 보호를 내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입문에 서서 이 본의 아니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맞아서 같은 걸 내면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지만, 다른 걸 내면 서로 민망해서 얼른 바꾸는데, 그러면 그게 또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가위바위보만 한판 하다가 들어가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저분이 뭘 내실까, 주먹일까, 보일까, 요즘 인사하는 것에도 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웃자고 드린 이야기지만 저희들의 삶의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분별력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을 학교에 오라고 하는데 이거 참 보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예배는 현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가야 하는가.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코로나 가운데 이 일을 추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렇게 별 고민 없이 걱정 없이 결정했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또 일을 그르치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께 드릴 열매와 주님께 드릴 상급,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공포가 아니라 기쁘게 설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춰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의 사명, 목적들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영혼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그르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활의 분별력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매일 주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삶이 우리 신앙에 무엇보다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열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준비의 과정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모두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선포와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동시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구원의 복과 평안이 임하겠지만, 만약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에게 임할 그 마지막 때를 염두하면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며 너희가 거저 받은 복음, 그것을 거저 전하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어 제자 삼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믿고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법정에 세우고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앞에 놓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집주인, 즉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집주인인 나에게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사람들이랴 하면서 집주인인 나에게도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하는데 식구들인 너희들에게는 무슨 욕인들 무슨 핍박인들 또한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알세불은 구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바알세불 하면은 그건 그냥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이니까 네가 귀신들의 우두머리니까 그렇게 귀신들이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붙여 별명을 모욕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더 심한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그 선교적 삶을 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것은 평안한 삶과 복된 삶과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모욕과 조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적잖이 당황스럽고 좀 불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에게 복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 나로 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평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따를 때에 하나님 내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안이 침입받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병들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 때 바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로 살 때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모욕보다 더 큰 모욕이 제자인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할 것이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너희가 넘겨질 것이고 너희의 평안이 침략받고 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같이 유별나게 믿는 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12명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러한 삶과 수모는 불보듯 뻔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며 살려고 마음먹은 이 한 해 오늘 이 말씀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너희 눈앞에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의 사기를 북돋습니까? 아니면 꺾고 있습니까? 법정에 넘겨지고 조롱받고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라, 이 삶을 살아내라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내 마지막 호흡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유언으로 남길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 마지막 호흡을 다해 유언으로 남길 만한 그러한 가치가 될 만한 것이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저함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이 시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며 사명을 다할 때 너희를 방해하고 모욕하고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입을 막고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그 복음을, 그 안에 감추인 비밀된 생명을 그들이 드러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감추일 때, 그러나 이 모든 진리는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진리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강팍한 세상과 강팍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최후 승리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도록 너희의 인생과 시간과 너희의 삶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신 것들, 어둡고 좁은 곳에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외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나가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필요한 분별력이고 이 시대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런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억압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없이는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분별력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흐려지게 만들죠. 우리는 결코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힘과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갖는다면 그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부당한 대우와 모욕과 우리 인생의 성공에 막힘이 있는 그러한 장애물까지도 제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일부로 우리가 인식하며 그 길을 주저함 없이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를 보며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길을 걸어간 자에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들, 그 거룩한 물결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삶과 모든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삶, 그 삶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표이고 또한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인도의 단기 선교사 그 훈련 과정을 받으러 가서 한 1년 정도 인도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기타를 제가 이렇게 칠 수 있는 거를 연주할 수 있는 거를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그럼 찬양을 인도해라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제 늘 기타를 준비하고 선교사님이 자 여기다 하면 이제 그곳에서 기타를 꺼내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자고 하시는데 거기가 무슨 교회도 아니고 예배 장소도 아니고 예배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꼭 길거리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가득한 기차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다 말고 노방에서 그냥 갑자기 찬양하자 그러면 이제 뭐 기타를 꺼내들고 찬양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끔찍하게 얼굴을 치장한 힌두교의 사제가 매일 그 어린 염소를 칼로 내리쳐서 목을 베가지고 그 피를 찍어 바르는 의식을 하는 그 힌두교의 템플 앞에서도 갑자기 자 찬양을 하자꾸나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던 호주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 두 명과 함께 차에 가두어져서 불태워 죽은 그렇게 순교한 일이 저희가 그 도착하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 공공연한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제 안에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누가 그냥 금방 뒤에서 달려들 것 같았고 그 두려움은 정말로 아예 괜히 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언제나 편안한 장소,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다가 나를 잡아다 불에 태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님이야. 뭐 그러시려고 이제 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몸의 준비도 하고 이제 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는데 정말 강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두 달을 보내는데 제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선교사 훈련까지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두려움을 매일 느끼는 것이 이건 참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두렵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왜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하지?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누구이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 뒤에는 인도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험악한 곳에서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육신이 죽을 수 있으나 내가 천국에 가는 것까지를 막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때리면 뭐 맞으면 되지. 그런데 좀 덜 아픈 데를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솔직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인도에 적응하고 또 이제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나 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것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기쁘고 담대하게 찬양을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그 분별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를 조종할 때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망이라는 공포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죠. 우리가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처럼 살기를 주저하고 제자처럼 살기를 싫어하는 이유도 이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제자로 살다가 재미있는 인생 즐기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나? 목사님이 책임지나? 남 도와주다가 내 평안이 깨지면 어쩌나? 장로님이 책임지나? 아이들이 신앙보다 일단 안정이 되고 그때 가서 교회 가면 되지 예수만 잘 믿고 찌질하게 살면 누가 우리 애들 앞길 책임지나?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단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단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그 구리 동전인데요, 요즘 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현금의 가치로는 약 50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서 당시 참새는 가난한 자들의 값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50센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참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어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너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될 정도로 그분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귀하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바로 너희들이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으니 그분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의 생명과 죽음, 화와 복이 결정이 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라. 너희의 뒤에는 너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또한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돌보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에게 공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가 하는 그분의 보호와 위로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며 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를 모른다 하였고 세상에서의 너는 작은 존재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자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의 삶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상이 말씀의 가치와 정말로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실력을 쌓고 유동적인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과 세상의 유익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그럼 얻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누가 두려운지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눈치를 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자랑이라는 언젠가는 끝나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렸던 우리의 가치가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확신하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잃고 그러한 분별력이 희미해졌다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분별력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잃었던 열정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서로 회복해 나가는 자리, 그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포기하고 딴 길로 가고 싶은 생각, 또한 그러한 실수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엇나갈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소중하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 그 공동체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들으시죠. 또 친구들, 또 카톡,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되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만한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면서 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이 위중한 시대에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쫓고 싶고 다른 것 사랑하고 싶고 다른 것 자랑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이 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분별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